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총선 이후 정치권에 숱한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시선 집중은 오늘도 이 문제에 집중합니다. 2부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만나보고요. 3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두산베어스 선수 8명을 협박해서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3부에서 스포츠 춘추 배지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4월 25일 목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페이크윙스님, 매일 아침 10시에 유튜브로 재방송만 보다가 간만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면서 듣고 있어요. 아침이 쌀쌀하네요. 다들 건강 유의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낮에는 좀 많이 더운데 아침에 나올 때는 아직도 쌀쌀합니다. 네. 일교차가 상당히 큽니다.
맞아요.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네, 그리고 4287님, 오늘 면접 보러 갑니다. 면접관들이 저에게 시선 집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좋은 기운 팍팍 주세요.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시선 집중은 시험 명당이다. 그렇죠?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고 저희가 소개해 준 분 중에 떨어진 분이 없다.
아, 떨어지면 안 보내는 거 아닌가.
네, 이거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합격 명당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4287님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0155님 시골 네. 13명의 경로당 회장입니다. 아침 방송 듣고 오전엔 토론합니다.
그런데 시골 경로당 최연소자가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 이게 궁금하네.
아, 그러게요. 저는 네. 이 회장님 연세도 좀 궁금하긴 한데 네. 아, 너무 멋있는 분들 아닙니까? 아침에 방송 듣고 오전에 토론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중에 한 분이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고 시선 집중을 짓는다고 했다는 겁니다.
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지금 PD가 오늘도 소개되신 분들에게 커피와 디저트 세트 보내드린다고 하는데 네. 0155님께는 13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13명이 들으시는데 하나 보내주시면 섭하실 것 같아가지고.
또 PD 부담되게 또 그런 얘기.
아니, 뭐 JB의 삽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PD가 알아서 하겠죠. 뭐. 네.
아, JB의 삽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감사한 마음에.
네.
어, 권광윤님이 어제 로또 샀대요. 저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당첨돼도 저 때문입니다.
복권 명단까지는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벌써 제가 샀죠.
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아직 시도 안 해봤는데.
네.
어, 김희선님 안녕하세요. 고3 딸이 정치를 배우는데 아, 요즘 어른들 왜 저래? 라고 한숨을 쉽니다.
좀 있으면 알게 되실 거예요.
네. 아, 그래도 좀 달라질 수 있다. 희망을 좀 심어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선 집중이 삐딱선 정신에 꽉해서 매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0451님, 과일값이 비싸니 파는 분도 미안해하면서 차라리 과일나무 심어서 3년 후에 먹으라 농담을 하시더군요. 야채장수님도 텃밭에 심어서 먹어야 할 판이랍니다. 네. 물가 좀 잡아주세요. 제발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마트 갔는데 너무 비싸갖고 그나마 싼 게 바나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한 송이 2,500 얼마길래 그거 사서 먹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설탕값이 너무 올랐다며
네.
오늘이 가장 싸려나?
또 김값도 그렇게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라는 생각에 두 봉지를 네. 샀다고 얘기를 하던데 네. 참 이 물가 잡아주세요.
김값이 오르면 김밥도 오를 거 아닙니까?
이미 많이 올랐다고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아이고,
네, 그리고 마스터 조이님이 아유 정치도 이렇게 화기애애하면 좋겠네요라고 저희 아침 인사들 훈훈하다고 해주셨는데
네.
JB타임즈가 오늘 고른 뉴스들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화기애애할지 한번 지켜보시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어제 수석들과의 첫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로 전해드리면 대통령실은 일하는 조직이지 말하는 조직이 아니다.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산발적으로 외부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실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비서들이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그 보좌에 한틈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이 뉴스가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저는 그냥 딱 듣고 맞는 말이다 싶기는 했는데
아니 뭐
어떠세요?
100번 들어도 지당한 말이죠. 뭐 대통령실 관계자, 고위 관계자, 핵심 관계자 등등의 익명 발언이 남발된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타당하게 들립니다. 여기까지는 뭐 토달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저희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볼 땐 짚을 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세 가지나 있습니다.
세 가지나 있네요. 어떤 네. 겁니까?
첫째, 결국 대통령실의 발언자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동안 자주 소상하게 간명하게 메시지를 발신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그럼 뒤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그나마 조금은 개선된다고 치고 그렇게 한번 믿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가름하겠는데 그래도 문제가 남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는데요. 대통령의 말로 모든 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좌진의 부연 설명이 뒤따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딱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패배에 사과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관계자가 등장을 해서 비공개 마무리 발언과 참모회의에서 사과를 표명했다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발언한 뒤에 익명의 관계자가 그 발언을 해석을 하고 부연 설명하는 현상이 반복이 되면 대통령실에서의 발언자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반감된다. 이 점을 지적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정진석 비서실장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산발적으로 나가는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자, 그럼 관계자라는 익명성은 유지한테 개통적으로 나가면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이 또한 책임성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 두 번째 문제를 짚으면서 얘기했던 그 관계자. 이 사람이 누군지 기자들 다 알고 세상이 다 아는데 꼭 관계자로 나가야만 되는 거냐 그러면 이런 반문에 뭐라고 대답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렇게 말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드는 생각은 그럼 이제 관계자 보도 사라지고 다 익명 보도가 되는 건가?
실명 보도?
네. 네. 아, 그렇죠. 익명 죄송합니다. 실명 보도 되는 건가? 라는 제가 순진한 기대를 가졌었거든요.
여기서 밑줄 쳐야 되는 건 산발적으로라는 다섯 글자인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아침 조간에도 대통령실 관계자가 등장하는 보도가 엄청 많았다.
그렇습니다.
특히 영수회담 의제 관련해서 네. 나온 거의 모든 보도들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등장을 하거든요.
결국은 언론 다수의 분석은 총리 박영선 비서실장 양정철 검토설. 이 그러니까 그 보도를 이제 그 염두에 두고 한 발언하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대체적인 해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익명으로 소식을 전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아니라 왜 중구난방으로 전하느냐라는 문제 제기였던 걸로 이해를 하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 내부 교통정리를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통적으로 관계자 익명 보도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왜 굳이 관계자라는 익명성 안 띄워도 되는 거에 다 관계자를 붙이느냐 이거부터 좀 한번 돌아보라 이런 말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현님이 비서진이 문제가 아니라 비선이 문제 아닌가요? 그걸 해결해야 합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덤덤하게님은
네.
혹시 이거 비서진 입단속인가요?
그런 측면도 없잖아요.
있는 거죠. 라는 물음표를 또 보내주셨고요.
네.
관웅님은 그럼 조직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의 지시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보고는 원페이퍼. 그러니까 종이 한 장으로 하라라는 네. 주문인데 예.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종이 한 장으로 해서 딱 아주 명료하게 보고가 되고 명료하게 인식이 되면 그건 좋은 거죠. 효율성 측면에서.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국회 소지나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때는 어떻게 되냐라는.
그러니까요.
거. 그러면 대통령께 보고 과정에서 누군가가 부연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1순위가 누가 되겠습니까? 비서실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세상에서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요약이라고 하거든요. 책 읽고 한 줄로 요약해봐. 이런 숙제 받으면 엄청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페이퍼 보고할 네. 때 한 장으로 해라. 이게 과연 될지. 전 좀 네.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정부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정부가 이 의료계가 증원 백지화를 고집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통일된 증원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의대 증원 인원을 다시 연구 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그래서 2026학년도 입시부터 이게 중요한데요. 이미 그 전에 정부가 뭘 발표했습니까?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2,000명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증원분 범위 안에서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대학별로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건 이미 나왔고
네.
이 오늘 나오는 얘기는 그 다음에 2026학년도
내년도?
네. 요 얘기를 하는 건데 의대 증원 규모 재조정이 이건 오늘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에서도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실무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최소 증원분의 50% 이상은 늘려야 됩니다. 그렇죠? 증원분이 2,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1,000명은 더 늘려야 되는 건데 이 그 정부 방침에 나왔을 때 이제 대다수의 관측은 아마 실질적으로 증원되는 게 1,600에서 1,700명 정도 될 것 같다는 게 그때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자, 그렇게 늘려놨어요.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재논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원분 때문에 교수 늘려놓고 시설 늘려놨는데 그래서 2026학년도부터는 다시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재검토 들어간다? 그러면 교수 줄이고 시설 또 줄일 겁니까? 대학 입장에서? 그게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국 2025학년도 그러니까 내년 증원분이 기본선 최소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일단 이 점이 먼저 제기가 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기조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 2,000명 증원 기조는 이미 깨졌어요. 자, 오늘 전해드리는 이 내용도 있고 그 2025학년도에서는 대학별로 자율 조정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 방침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2,000명 고수는 이미 무너져버린 겁니다. 자, 이런 마당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애둘러 가야 되는 겁니까? 어차피 2년도 입시분에서는 다시 재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여기서 스톱하고 아예 재검토해서 재논의해서 그냥 쭉 혼란 없이 일관되게 갈 수 있게 그러니까 플랜을 짜는 게 더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당장 내년도 입시부터요?
그러니까요.
2025학년도
아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내년에 또 늘려놨다가 그럼 또 줄일 수도 있다는 이런 혼선이 왜 발생되게 만드느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갔느냐라는 문제를 두 번째로 제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정무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어제 나왔던 보도가 있었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어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적이 있냐면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0명 의대 정원을 결정을 했다. 근데 의료계가 통일된 방안을 가지고 오면 논의할 수는 있다.
네.
이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한 게 1일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하죠.
그 직전에 국민의힘에서 이 증언 문제 좀 유연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 나온 바가 있었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이렇게 밝히니까 이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두 번에 거쳐서 사태를 언급하면서 반발한 일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도를 받아서 지금 세 번째 문제를 제기해 들어가겠는데 정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그때 안 받아들였냐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의 사퇴 반발까지 불렀는데 왜 그때는 안 받아들이고 지금은 갑자기 이렇게 유연하게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차이는 그때는 총선 전이었고 지금은 총선 후라는 겁니다. 이게 차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뭡니까? 의대 중원 문제가 총선용이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좀 제기를 하겠고요. 이것과는 별도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두 번에 거쳐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반발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그 배경에 대해서도 별도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왜 또 지금 타이밍에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이 지금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찬 초청을 거절을 했는데 또 그 전에 비대위원들은 만찬을 가졌다라고 해서 여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홀로서기에 나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분석이 참 지배적인데 결국은 이 뭐 두 번에 걸쳐 사퇴 의사를 밝히며 반발했다라는 요 얘기도 홀로서기를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여론전 성격의 흘리기냐.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까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B가 여러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 중요한 건 의료계가 요구하는 전면 백지화. 이거는 지금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또 확고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어차피 무너졌는데
그러니까요.
2천 명 무너졌는데 애둘러 힘들게 혼란스럽게 가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길이 더 꼬인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촌철님들도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담쟁이 넝쿨님, 과학적 사고보다는 정무적인 사고가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문봉철님, 이미 동력을 잃은 건 아닌가요? 라는 의견 주셨고 언서파님은 어쨌든 환자가 우선입니다. 정부와 의료진의 빠른 협상을 바랍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반면에 강지연님, 아니 5월 초면 고3들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한다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수험생들을 어쩌라는 건가요? 라고 또 현실적인 그렇죠.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또 어제 이주호 교육부 총리 같은 경우는 각 대학들한테 빨리 확정하라고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의대 중원 규모를.
그러니까 내년은 그러니까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하라.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거 따라라 그 얘기겠죠.
네.
근데 그럼 그 또 1년 뒤에.
내년은 또 생각해 볼게. 이런 거라면 더 혼란인 것 같은데요. 오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가 출범을 하죠.
네.
여기서 어떤 논의가 될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의대 교수 또 의협 그다음에 전공의들의 반응도 또 중요하잖아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그제 열렸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고 40분 만에 끝났고요. 오늘 2차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딱 전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사과 표명 문제인데요.
네.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어제 어떤 말을 했냐면 국정기조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건 당연하다. 요 얘기를 했습니다.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이에 대해서 용산에서는 불쾌해하는 기류를 지금 내보이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도 함께 따라 붙었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굳이 불쾌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한 다음에 비공개 그 자리에서 사과 의지를 표명을 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아, 전했죠.
전했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사과 표명을 했대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굳이 불쾌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일단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사과를 둘러싼 줄다리기에 깔려있는 정치학. 요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양쪽이 목표로 하는 게 같으면서도 다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어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들으려 한다. 민주당도 들으려 합니다. 뭘 들으려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 표명을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나오는데 같은 점은 들으려 한다는 건 같은데 뭘 들으려 하느냐 이게 다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뭡니까? 일종의 야당 대표의 건의를 들으려고 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를 기초로 영수회담에 임하는 두 사람의 컨셉을 추정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여는 변화된 개방적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변화를 끌어내는 선명한 대표의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달리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의 잔상을 씻어내려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총선의 여진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한다. 그게 영수회담에 임하는 서로 다른 목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186님이 사과만 해도 기준은 변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김대왕님은 남북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통일이 힘든가 봐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쭉 보다 보면요. 저 거를 사실은 서로 모르지 않잖아요. 지금 서로의 전략도 그렇고 그 뒤에 어떤 민심을 얻고 있는 건가도 모르지 않는데 네. 대화가 잘 될까? 만나기는 만날까?
그러니까
물음표가 생깁니다.
국민 앞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국민 앞에서 사과 표명을 한 것도 안 돼서 관계자를 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에서 사과하는 게 더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